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멋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이 어디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으로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그런 삶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붙들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걸 배워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이 성경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면은, 자,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아셔야 될 것은 이 성경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말씀해 놓으셨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복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성경을 크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결과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그것은 예수 믿지 않은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한 뜻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그렇게 구별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건요, 그건 믿음과 상관없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뭐 구제하는 거, 그건 역시도 신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봉사를 하든 사랑을 하든 그 어떤 것도 신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신자만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겁니다. 그건 오직 신자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얘기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한 얘기가 배경으로 되어 있죠. 노아 홍수가 다 끝나고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해버린다. 이건 하나님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이 노아 홍수의 원인은 인간의 죄에 있다. 이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죄 짓는 겁니다. 참 안타깝지만은 죄 짓는 일이 유일하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죄를 짓기도 하지만 선을 행하기도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속을 다 까져 봐도 정말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해 버리셨단 얘기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노아 홍수 심판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궁금해 하거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판을 이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면서 왜 홍수 심판이라는 아주 그런 극단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몰살시켰느냐. 이런 비판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인간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러면은 인간이 죄를 지었다면은 그만큼 인간을 부실하게 만든 그 하나님의 잘못됨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애당초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에 창조할 때에 죄도 이길 수 있는 등 그런 그 강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면은 완벽한 창조가 될 것이고 저 죄도 범하지를 않았을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문들, 그런 그 생각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죄를 이길 수 없는 그런 부실한 그런 존재로 지어놓고 그런 인간이 죄를 범했다고 해서 홍수로 몰살시켜버린다는 거, 이건 납득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건 하나님의 사랑도 아니다. 또 그렇게 사랑을 끄집어내서 심판 자체를 이제 부당한 것으로 그렇게 몰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말들이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그럴듯한 논리예요. 하나님이 사람 만들었으니까. 사람이 스스로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었으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그 사람을 만든 하나님께 따져 물을 일이지 어떻게 인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가령 여러분이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고장이 나가지고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고장난 자동차 책임이 아니고 자동차를 만든 그 사람의 책임이란 얘기죠. 그렇게 논리를 이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는 것도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께 따져 물어야 될 문제다.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하나님께는 책임이 없다. 이것을 또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갖다 붙인 것이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걸 얘기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못돼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다만 하나님이 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받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갖다 붙이는데 사실은요, 어버치나 매치나 그게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면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을 만들지. 왜 그런 인간을 애당초 만들진 못했냐. 또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이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홍수 심판 자체가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로 다가와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이 창세기 1장부터 8장까지만 있다. 그러면은 그냥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어떤 답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창세기를 시작해서 예수님 오신 이후 요한 계시록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성경에는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뜻이 담겨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나 노아 홍수 심판 이 모든 것을 이 성경 전부를 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과연 하나님이 창조하냐 부실하냐 문제가 있느냐 이러한 모든 얘기를 성경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성경 전부를 가지고 봐야만이 아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 그런 답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8장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한 번이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한 번인데. 근데 이 성경을 요한계시록까지 펼쳐놓고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창조는 애당초 한 번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만약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이 아담과 하와 때 그 한 번으로 계획됐고 그걸로 끝난 것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했다.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인간 창조가 한 번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이제 좀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을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다른 인간을 창조했다. 뭔가 그런 의미로 이제 들릴 수가 있는데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나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나오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피조물을 새로 고쳐가지고 좀 더 낫게 만들었다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다시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전 것은 아담과 하와 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이전 것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죄의 본성이 이전 것에 해당이 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의 완성으로 계획하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의 완성으로 계획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그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존재냐는 것을 말해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전 건 지나갔다는 그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홍수 심판에 적용해 생각해 보면은 홍수 심판 전의 사람은 이전 것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은 홍수 심판 후의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노아 가족 그대로입니다. 홍수 심판으로 노아 가족까지 다 몰살당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창조했다면은 새로운 피조물, 아 이제 이전 사람은 다 끝났고 새로 지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확 다가올 수가 있는데 노아 가족 그냥 그대로예요. 사람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사람은 그대로예요. 근데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입어서 죽음 가운데 살았다. 이게 달라진 노아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와 그 가족을 심판서 건져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홍수 심판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이 된 것이고 그것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인간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와 입지 아니한 그런 인간 이렇게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가지고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심판해서 건졌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렸, 나를 살렸다는 걸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게 지금 그 번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안다는 것, 은혜가 무언가를 알았다는 것, 내게 은혜가 입혔음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자 새롭게 짓고 하시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이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보면은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면 어릴 때부터 악하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 악한 걸 보면은 정말 계속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 지나지 않지만 노아의 번제의 향기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죠. 그 번제의 향기는 정결한 제물의 희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결한 제물의 희생이 향기가 되어서 그 향기를 보시고 받으시고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를 그 죄로 인해서 정죄하지 않겠다. 이걸 가리켜서 구원의 절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정말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건 우리 행실이 선해서도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잘해서도 아닙니다.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를 않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희생, 주님이 스스로 제물이지 않습니까? 그 희생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 거죠.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받은 바가, 받은 바가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는 정죄를 받지 아니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구원의 절대성으로 우리에게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인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성입니다. 이보다 더 절대적인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예수님이 피 흘리심 아닙니까? 그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를 이미 해방했다는 거예요. 신자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된 그러한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이처럼 절대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우린 절대적인 이 말씀 안에서 평강을 얻지를 못하고 항상 불안해하며 살아간다는 얘기죠. 내가 이래가지고 될까? 이처럼 불안감에 갇혀있는 바로 이것이 피조물 잡지 못한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나를 살피고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를 살피게 되면은 나 같은 자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감사함으로 나가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그 나를 봤을 때 내가 이런 것도 못하고 저런 것도 안 하는데 과연 내가 정말 구원 받을까? 이런 의심과 불안감으로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그 생명의 법 아래에 있는 모습이 아니고 구원의 절대성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함 그러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나에게서 살필 문제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있고 그 은혜를 따라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높이는 그러한 신앙으로 가고 있느냐 그런 문제를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바라보면은 내가 예수 믿어도 변한 게 하나도 없다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야, 난 날마다 변해가구나 이런 생각 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리 봐도 나는 아무것도 안 변했다. 그냥 그런 어떤 답답함이 몰려올 거란 얘기죠. 그런데 그 변한 것이 하나 없다는 그것 때문에 내 구원까지 흔들리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변화를 기대합니까? 어떤 변화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모습에서 어떻게 변해야만 그것을 구원의 증거로 성령의 증거로 이렇게 인정하겠냐 그런 말입니다. 그 기껏 생각한 변화해봐야 성품이나 행동 그런 것 아닙니까? 전에 성가를 말하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독교 신앙의 어떤 그런 성품과 행동의 얄팍한 변화로 그걸로 신앙을 자꾸 생각을 하는 것은 엄청난 오해입니다. 그것은. 그건 그냥 어떤 경건의 모양만 갖추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 지나지를 않아요. 인간이
아무리 경건의 모양을 갖춘다 할지라도 홍수로 좋은 그때 인간과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노아가 홍수에서 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아가 죄 없는 인간이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똑같이 죄 있는 인간이고 심판을 받은 사람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요,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의 길을 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홍수 후에는 당연히 심판받아야 될 그런 사람을 정결한 제물에 희생을 보시고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생명의 법이,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그런 운명을 뒤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게 새로운 시대라 그런 얘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전적으로 새롭게 된 운명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운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죄로 인해 정죄받지 아니하는 것, 예수님의 그 피의 희생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어. 이제는 생명으로 들어가게 될 그런 운명으로 뒤바뀐 거예요. 그게 신자됨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를 못하면 우리는 그냥 명목상으로 그리스도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이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신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에 딱 달라붙은 껌딱지가 딱 달라붙은 그런 사람이 되었고, 이제 우리의 운명은 선악과를 먹은 그런 인간의 운명이 아니고 예수님의 운명 속에 우리가 끌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서 부활의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게 우리예요. 신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신자는 죽음이란 운명이 아니고 부활 생명이라는 그런 운명의 길이 바뀌어 있는 사람이라, 그걸 우리가 아셔야, 이게 인간의 존재 변화입니다.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는 겁니다. 아담과를 말려서 죄를 짓지 않게 한 그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 계획에 창조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짓게 하시고 그 죄가 가득하게 하시고 심판하게 하시고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구원 있게 하시고 그 구원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운명에 그 길을 가는 신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지향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나는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 된 그런 나로서 새로운 길에서 새로운 삶을 지향한다. 바로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 불려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보면 노아 홍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홍수 심판 그러면 심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지 심판이 아니고 그 홍수를 통해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전 건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 이야기가 죽이는 이야기가 아니고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생명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노아 홍수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뭐 잘 아실 겁니다. 홍수로 인해서 이제 인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음부터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그런 철든 인간은 없었죠. 홍수 심판 다음에 나온 사건이 뭡니까? 바벨탑 사건이죠. 몰라도 괜찮아요. 바벨탑 말면 돼요. 바벨탑 사건인데 이 바벨탑을 쌓은 것이 뭐였습니까?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결과였죠. 그 바벨탑을 쌓은 취지가 뭐냐면 성읍과 그 탑을 건설해가지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지민 흩어질 민하자 그거였습니다. 그게 바벨탑을 쌓은 취지였어요. 흩어질 면하자. 하나님은 무죄들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인한 심판이 없을 것이다. 죄인은 정작 없을 것이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한 거죠. 그래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 흩어지지 말자. 자기들 힘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걸 보면은요, 인간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배우고 변해가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항상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살아가요. 이스라엘의 역사도 같은 죄 반복 역사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이유도 홍수 심판이 사람을 새롭게 하지를 못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에 대해서는 기대를 두지를 않으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기대를 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의 구원의 길을 제시를 하신 것이죠.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 그 일치됨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절대성이에요. 구원의 근거 우리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의 약속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불변이고 안정성이 있는 것이죠. 그게 구원의 절대성입니다. 그래 여러분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제가 기도를 많이 못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는데 왜 자꾸 그걸 따져보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됩니까? 그런 사람 몇 대 맞아야 되고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할 일은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아가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높이고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의 할 일입니다. 그 어떤 기적인 사건도 여러분을 새롭게 할 수 없다. 그걸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경우에도 나는 새로워질 수가 없고 그렇다면 내 운명은 죽음밖에 없다. 그걸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결국은 우리의 생명이다. 그런 고백으로 나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홍수 심판 후에 노아 가족으로 시작된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또 죄로 가득한 모습으로 드러나요. 하나님 은혜를 입었고 은혜를 알고 제사까지 한 그런 노아 가족만 새롭게 시작되는데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만 그런 사람 팽창이 제가 되는데 그런데 죄가 또 드러나오더란 얘기죠.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제2의 창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진 피조물이고 그 운명이 어떤 죄에 대해서도 정죄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명의 길로 뒤바뀐 새로운 길을 가는 피조물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구원, 그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여러분의 구원의 절대성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예수님의 의로운 피에 있다는 이 사실, 그게 뭘 의미할까? 곰곰이 돌아보세요. 다시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운명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심판이 아니고 정죄가 아니고 부활의 생명입니다. 안 믿기십니까? 안 믿으면 말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뭐 믿음을 넣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신자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또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은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어떤 기쁨이라고 하는 것,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한 은혜를 알고 은혜를 높이는 겁니다. 은혜의 세계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복됨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은혜의 세계를 더욱더 풍족하게,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새롭게 되었는가 돌아보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할 것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의로운 피에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으로 다가오는지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이 참된 기쁨을 마음껏 맛보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비록 눈에 보이는 세상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만은 우리의 운명이 부활의 생명으로 도달하게 되어 있다는 이 놀라운 소식관에서 기쁨과 감사를 어울러진 그런 믿음의 길로만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